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랑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아가서 말씀을 읽을 때에는 마음에 고려해야 하는 두 가지의 큰 맥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 문학이라는 맥락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런 말씀들이 있죠. 이런 말씀들을 지혜 문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지혜 문학을 관통하고 있는 지혜 문학들이 공유하고 있는 한 가지의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가 어떤 주제인지 우리 한번 잠언 1장 7절 말씀을 보실까요?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무엇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자, 또 이번에는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자, 여기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 모든 사람의 모든 결과와 결국과 그 마지막 이야기를 다 들었으니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가는 본분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그래서 지혜 문학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 성경의 지혜 문학들은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에서,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가 아가서를 이해하는 한 가지 큰 틀은 이 아가서에 나와 있는 어떤 사랑 이야기들은 어떤 윤리나 또 도덕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어떤 세속적인 로맨스의 이야기도 아니고요. 이 아가서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랑 이야기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랑하는 모습은 이런 사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랑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아가서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아가서를 이해하는 큰 틀은 결혼 언약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부르시고 또 아비집을 떠나서 너희가 부모를 떠나서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결혼 언약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 언약이 출발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하나님의 성경 이야기가 말씀이 쭉 펼쳐짐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영원한 연합, 이 연합의 이야기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관계를 묘사하는데 이 결혼의 이미지가 계속해서 사용됩니다. 또 이 이야기가 어디서 마무리되게 되었나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또 신부인 교회의 연합에서 이 긴 결혼 언약의 이야기, 이 긴 이야기가 거기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가서 말씀을 이해하실 때는 이 한 권 전체가 결혼 언약을 노래하고 있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결혼에 대해서 또 사랑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구절들이 군데군데 참 많이 있죠. 뭐 창세기 2장도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또 고린도전서 13장, 또 아니면 에베소서 6장, 또 골로새서 3장, 이런 부분들을 보면 군데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랑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군데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 한 권 전체가 이 사랑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구절은, 노래하고 있는 성경은 아가서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 아가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 그 자체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또 궁극적으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결혼의 아름다운 모습, 사랑의 아름다움이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향하게 만드는 이야기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그 영원한 사랑을 허락해 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유익이 있는 말씀이 바로 아가서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이해를 가지고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오늘 본문을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 크게 세 가지 심상을 중심으로 말씀이 펼쳐지게 됩니다. 세 가지 이미지죠. 그것도 동물들, 세 가지 종류의 동물들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8절을 보실까요? 8절을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여인은 사랑하는 형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형제가 어떤 식으로 묘사되어 있나요?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그러니까 이 형제도 이 자매가 어찌나 보고 싶었는지 산을 뛰어넘고 언덕을 뛰어넘어서 한달음에 자매에게 달려오고 있는 그런 그림이죠. 또 이어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자, 여기에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그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자가 어떤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다 했습니다. 여러분, 노루와 사슴을 생각해 본다면 이 두 동물이 공유하고 있는 특징이 있죠. 아주 빠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자가 달려오고 있어요. 빠르게 달려오고 있어요. 산을 넘고 언덕을 뛰어넘어서 빠르게 달려오는 그런 이미지로 이 사랑하는 이를 그리고 있는데요. 사실 사랑하는 또 젊은 남녀의 이 사랑의 뜨거운 그 관계에서야 사랑하는 이를 향해서 쏜살같이 달려오는 이런 사랑의 열정,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이런 뜨거운 사랑의 열정이야 우리가 지난 시절을 생각해보고 돌이켜본다면 확 달아올랐다가 또 때로는 확 꺼질 수도 있는 게 이런 열정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이 다음 구절인데요. 자, 노루가 그렇게 구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요. 노루가 그렇게 숨을 헐떡이며 달려와서는 정작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그렇게 급한 마음을 가지고 달려왔는데 정작 와서 하는 일이라고는 잠잠히 숨을 죽이고 서서 이 사랑하는 여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매를 향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재촉하며 손짓을 하고 있지만 이 그림, 이 모습, 어느 모습을 보아도 절대로 강압적이거나 사랑을 강요하거나 억압하거나 어떻게 내가 해보려는 그런 억압적인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그려내는 모습은, 사랑의 모습은 상호 존중과 인내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이미 이 자리에 또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결혼을 앞두고 계신 또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미혼인 청년인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오래 참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또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하는 사랑이죠. 이런 사랑의 모습,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적인 사랑의 모습은 결혼 관계에서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결혼 관계에서 인내한다, 온유한다고 해서 이것이 절대로 세상의 미디어들이 때로는 참 이 모습을 왜곡시키고 잘못 그려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혼자 끙끙 앓으면서 화병이 걸리도록 혼자 참고 그런 차원의 인내를 이야기하는 게 절대로 아니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온유함의 모습은 상호 존중입니다. 상호 존중이고 상호 인내, 서로가 존중하고 서로가 오래 참아주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정말로 이 성경의 원리대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사랑의 원리대로 가정이 서로를 인내한다고 한번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서로의 약점에 대해서 서로가 오래 참아줍니다. 서로 결함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서로가 함께 오래 견뎌줍니다. 그런 가정이 된다면 그 가정에서 주는 용납의 경험, 그 가정에서 주는 안정감은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그런 평안함, 그런 조건 없는 사랑, 그 사랑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혼 관계를 의도하시고 계획하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인내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특별히 나에게 먼저 요구하신 그 사랑이 오래 참아주고 함께 견뎌주고 인내해주는 이 인내의 사랑이구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인내의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다음으로 우리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4절을 보시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자, 여기 본문에 두 번째 이미지가 등장을 합니다. 자, 지금 숨을 헐떡이면서 찾아온 형제가 자매를 향해서 나의 비둘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비둘기가 사는 그 지형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비둘기가 어디에 사는 비둘기입니까? 바위 틈, 낭떠러지, 또 은밀한 곳에 둥지를 들고 사는 그런 비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 비둘기라는 이 동물이, 이 이미지가 참 여러 차례 등장을 하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실 때도, 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강림을 하시죠. 또 창세기를 보시면 그 노아의 홍수가 끝났을 때도 하나님의 언약이 그 체결된 그 순간에서 비둘기가 이 모든 재앙이 끝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동물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럼 이 장면에서 비둘기는 어떤 특성 때문에 이 이미지가 활용되었을까요? 우리 한번 예레미야서 48장 28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자, 여기에 보시면 비둘기의 한 가지 습성을 활용하는데요. 자, 비둘기가 어디에 깃들이는 곳으로 묘사되었냐면요, 바위에, 그것도 깊은 골짜기 어귀에, 그러니까 바위에 아주 험준한 지형에 둥지를 트고 사는 그런 동물이 이 비둘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바위 틈, 낭떠러지, 그 은밀한 곳에 산다는 것은 가까이 하고 싶어도 도무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지형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바위 틈이에요. 험난한 바위 틈이에요. 또 그 은밀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할 수 없지만 도무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곳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아가서가 역사서가 아닙니다. 이게 노래라는 것을 고려할 때에 실제로 이 자매가 어떤 정말 바위 마을에서, 절벽 마을에서 아슬아슬하게 대롱대롱 거리면서 살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형제의 눈에 보았을 때에 그 자매가 그렇게 보였다는 거죠. 이 심정을 표현해 본다면, 저렇게 아슬아슬한 곳에, 저렇게 위태위태한 곳에, 저런 곳에 있으면 안 될 텐데, 어서 이 마음을 나와서 그 마음이라도 좀 토로해 주었으면, 얼굴이라도 보여주지 않겠니? 무슨 이야기인지 그 목소리라도 좀 들려주지 않겠니? 그 아슬아슬한 곳에 그렇게 있으면 안 될 텐데, 그 계속해서 염려하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함께하고 싶은, 초청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담은 노래가 이 장면인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그려내는 사랑의 모습은 긍휼의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해 보시면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에서든지, 또 특별히 결혼 관계에서도 평생 함께 살아가야 하는, 평생 함께 살아가는 부부 사이에서 자기의 유익을 먼저 구하기 시작할 때, 내 유익을 먼저 생각하기 시작할 때 그런 관계는 반드시 잘못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틀어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 스스로를 먼저 향하는 거죠. 아휴, 내가 이러자고 결혼을 했나, 내 신세가 참 처량하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를 향해서 남은 감정이라고는 원망과 또 어떤 배신감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마음이라면, 그런 마음의 가정이라면 절대로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 뜻하시고 의도하신 모습은 아닐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긍휼의 사랑입니다. 내가 먼저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딱하게 생각해 주는 거예요. 저렇게 아슬아슬하게, 저렇게 힘들게 위태롭게 있으면 안 될 텐데 얼굴에 한 번 더 보고 싶고 이야기라도 한 번 더 나눠보고 싶고 빨리 그 아슬아슬한 곳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그게 이 긍휼의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서로를 향한 이 긍휼의 마음이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첫 번째 이미지는 누루와 사슴이었죠. 여기서는 우리가 서로를 향한 열정뿐만 아니라 또 인내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또 두 번째 이미지는 바위 틈에 사는 비둘기였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서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그림으로 1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5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 그림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의 이미지입니다. 자, 그러면 여우가 포도원을 헌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아가서 전체에서 보시면 포도원은 연인이 사랑을 나누는 장소를 가리킵니다. 뭐 13절 말씀을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앞에서 제가 건너뛰긴 했지만 11절 말씀부터 보시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는 말은 이제 지금처럼 사랑을 나누기 딱 좋은 봄이 찾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12절에도 보시면 꽃은 활짝 피고 새들은 노래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랑이 몽글몽글 피어오르는 그런 심상이 이어지고 있죠. 이어서 13절은 이 포도나무가 꽃을 피워서 향기를 뿜어내는, 토해내는 그런 장면을 그려보세요. 그렇게 달달한 사랑의 공간이 이 본문에 등장하는 포도원인 겁니다. 그래서 이 여우가 포도원을 헌다는 것은 이 둘 사이에, 그 둘이 사랑하는 그 사이에 어떤 회방꾼이 끼어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볼 때 부부 사이에는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하게 해야 옳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포도원을 허는 뭐 큰 곰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 사나운 멧돼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여우라고 했어요. 이 이야기는 전적인 충성의 이야기입니다. 전적인 충성. 둘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하도록 방치하지 않는 이 문제가 또 때로는 음욕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또 어떤 경우에는 일이 너무 바빠서 특히 한국 사회는 일 중독 때문에 가정을 돌아볼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참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또 젊은 세대 가운데서는 정말로 게임 중독의 문제가 어떤 게임의 문제 때문에 그 부부 사이를 갈라놓는 이런 문제도 실제로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바라시는 모습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오늘 본문 16절 말씀해 보시는 것처럼 나는 그에게 속하고 그는 나에게 속하는 온전한 전적인 헌신, 전적인 충성,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랑하는 방식 세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첫째는 인내의 사랑, 또 둘째는 긍휼의 사랑, 셋째는 전적인 충성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단지 어떤 윤리나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거나 아니면 열심히 뜨겁게 찬양을 드린다거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중심으로 생각하기가 참 쉬운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그런 경외하는 마음의 태도는 일상을 살아가는 자세에서 또 특별히 주변 사람을 대하는 자세로 묻어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까지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놓여있는 문제는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때로는 사랑하는 방법을 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게 정말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이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인내의 사랑, 긍휼의 사랑의 모습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셨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이 먼저 인내해 주셨습니다. 마치 내가 혼자 힘으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한 마음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이 꺾이도록 자기 의가 다 꺾여서 하나님, 제게는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 기다려주셨죠. 또 사랑이 어디 있는지 헤매고 그냥 불쌍히 여기고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진창 같은 인생 속으로 하나님 직접 찾아오셔서 누구든지 사랑에 목마르거든 저 십자가를 보아라. 십자가가 너희를 향한 창조주의 사랑의 증거이다. 하나님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 그 긍휼의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조차 알지 못해요.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입술이 둔하고 지혜가 둔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때조차 긍휼의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시는 분, 그 사랑을 입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 아닙니까?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그 인내와 긍휼의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온전한 충성 바칠 수 있기를 또한 그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작은 여우라도 그것이 세상을 향한 염려가 되었든 그것이 세상을 향한 사랑과 자랑이 되었든 어떤 작은 여우도 주님과 나 사이에 틈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온전한 사랑을 누렸으면 좋겠고 그 사랑이 가정으로 흘러가서 일상으로 흘러가서 나도 주님처럼 인내하기 원하고 나도 주님처럼 긍휼을 베풀기 원하고 나도 주님처럼 온전히 우리 가정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하오니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회개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먼저 오래 참지 못했습니다. 제가 먼저 불쌍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제가 먼저 온전히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병든 마음을 고치시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저의 삶이 되도록 또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